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아침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여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그러니까 그 대상이나 그 기간이, 그 깊이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신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힘입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를 확인하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생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실신했던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에는 두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던졌다라는 단어를 쓰는 건 주로 시체를 던졌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미 아들이 실신해서 그 정신을 잃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실신한 아들을 그늘 하나 없는 가시덤불 밑에 마치 시체를 던져두듯 내려놓은 어머니의 마음은 실로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화살 한바탕 닿을 거리에 떨어져 그 아들에게 혹여 절망의 울음을 들려줄 수 없으니 거기 혼자 앉아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가 잠시 떠올렸을 그 하나님이었지만 그녀의 울음을 기도로 받으시고 다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 있니? 여러분, 어느 대사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지 않았니? 내가 약속했지 않니? 내가 늘 저 아이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던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들을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의 절망적인 울음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녀를 위로하는 동시에 그녀를 깨우치시는 것. 마치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너는 너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무려 13년간이나 나를 잊고 너 방법대로 사는 그 삶을 살 동안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의 삶을 돌봤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생애 위기를 맞이한 적도 없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3년간이나 자기 방법대로 낳은 아들 그 하나 바라보면서 웃고 행복하게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든 아니야. 내 말씀 안에 있다면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찾으셨듯이 동일하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기도 하나 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일하셨고요. 절망의 길목 앞에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난 한 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니 알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으로 구현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 방법이나 우리 욕망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해는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이 교제하시고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뜻을 이해함으로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 사랑이 풍성해진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레위기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덮어주고 인내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면서도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보다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이 세상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밝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밝히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이걸 해야 할지 저걸 해야 할지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살기 때문에 늘 그와 같은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위로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잡아놓고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그대로를 우리에게 비추려고 하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마지막 길목에 마음이 너무 아픈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우리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사라만 사랑하고 이삭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도 함께 하시지만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자녀와 육적 자녀로 나누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안고 이해하고 덮어주어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이산가족의 이 결과물들을 봉합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자녀와 육의 자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육체의 삶을 살면, 세상을 목적 삼고 살면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아니 그런 삶을 육적 삶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려놓은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셔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삶은 영적 삶, 어떤 사람의 삶은 육적 삶으로 나누는 것이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사람에게 언제나 복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아라라고 합니다.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랑과 능력이신 하나님의 결정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영적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육적 인물, 이삭은 영적 인물, 그러니까 애초에 한쪽은 멸망할 사람, 한쪽은 영생할 사람 나누신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을 나누어 놓았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쫓는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세상을 쫓는 육적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모두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갈등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오직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훨씬 많은 복을 누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는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시고 영적인 자녀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시려 애를 쓰셨지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적 삼고 간 법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육적 아들이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후로 역사를 쭉 내려가다 보면 에녹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육적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겨우 노아 한 명이 태어나서 잠시 우리를 안위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노아 한 사람만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노아 하나를 빼고 나면 모두 육적인 삶을 쫓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려 나올 때에도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러니까 이 땅은 창조 직후부터 이 지금 이 시간까지 절대적으로 육적인 자녀들이 많고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소수가 되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자녀만 먹이시고 영적 자녀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과 25장의 비유의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교회 안에 영적인 자녀가 몇 프로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밭의 비유로 보면 25%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5%가 그 길가밭, 그 돌밭 가시덤불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길어 두 사람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셔서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마엘을 붙드셔서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크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본문에 활 쏘는 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 성공했다, 이름을 높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마엘은 아버지처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심화시켜가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활 쏘는 사람 중에 유력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만 믿는, 세상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마 하갈은 바란 광야의 자리를 잡은 이후에 애굽과 왕래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고향 출신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과 혼인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20대에 살았던 여자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을 건 지극히 당연한 현실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과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육적 이스마엘을 분리시키거나 동일한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잘 전달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이스마엘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테러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약속을 부으셨어요.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7장 20절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마지막 21장 18절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세 번이나 그리고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시면서 너로 하여금 내가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떠났다면 이스마엘은 20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사는 사람은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나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6장 12절 때문에 굉장한 오해를 가집니다.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테러범이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주로 받아들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 이 구절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 과 그 후손들이 이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하고 있는 문맥이 말의 뉘앙스상 맞습니까? 그러니까 IS라든가 지금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아랍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선입견 자체를 가지고 다시 본문을 해석한 거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뒤에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원문은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원문은 그런 우리의 선입관을 배제하고 보면요, 원문을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까요? 그 구절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는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의 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들나귀처럼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들나귀는 테러 분자가 아니에요. 들나귀처럼 산다는 말은 강인하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죠?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몽골이나 아랍 이쪽 계열은 가보시지 않았겠지만 거기에서 유목민으로 사시는 분들 그 게르나 이런 집에 들어가면 지금 도시에 사는 우리보다 그분들이 훨씬 순수해요. 우리 TV 같은 것만 보아도 다큐멘터리 같은 것만 보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함께 살 것이다. 원문은 직역하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석이 좀 어렵긴 하겠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건 폭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아랍 족속입니까? 어디요? 말도 안 되는 우리만의 선입견이죠. 애초에 이스마엘의 자손들하고 아랍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하고는 별개의 종족이잖아요. 왜요? 이스마엘은 누굴 섬겼죠? 하나님을 목적 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수단 삼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기 때문에 알라의 정통성을 찾으려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끌고 들어간 거죠. 코란에. 그런데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 사람들을 증오하는 거죠. 마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인용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역사나 정확한 지식 없이 우리 모두 들락이처럼 된다 이 말 자체를 테러 군자로 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게 저주하셨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보다 훨씬 더 강하고 구체적인 약속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십니다. 20년 전에는 수하에 들어가서 다시 복종할 것을 그녀에게 명령하셨다면 이제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으로, 자유인의 아들로 광야에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21장 18절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약속을 주셨으니까 두려워 말고 그 아이를 말씀 안에서 세워가라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을 했겠죠. 제가 지난 시간 1부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2부에는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는데 하갈이 이집트로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갔다면 어쩌면 조금 더 나은 자기들 친족 가운데 그 울타리 삼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하갈은 이스마엘과 자신을 돌보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란에 머물기를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신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그곳에 눌러앉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목적 삼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이 그들 인생의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로 시작했던 이집트에서 그 삶을 살았던 하갈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듣고 그분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는 한 번도 하갈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갈은 제가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스마엘의 어머니로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덮어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육의 것, 그러니까 악한 것, 아브라함과 사라는 영의 것, 선한 것으로 구분하려고 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핵심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갈이 이제 하갈에게 정작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 문제였죠. 그런데 하갈도 이스마엘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갈이 하나님은 섬겼지만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 세상에서 번성을 목적 삼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하갈의 양육 아래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며 활을 쏘는 자가 여러분 당시에 힘은 경배의 대상이었고 활을 잘 쏘는 명궁수가 된다는 것, 영웅이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지만 이스마엘이 하갈이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 땅에서 활 잘 쏘는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할 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는 이삭을 잘 알지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훨씬 더 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슬프지만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은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기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으로 그 삶이 귀결을 맺습니까? 이삭이 일평생에 잘한 거라고는 두 가지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한 가지는 아버지가 번제단에 누우라고 말할 때 누웠던 것 하나, 그리고 믿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하나, 그 이후로 리브가와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고 자식들을 편애함으로 자식 두 명은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부부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면 대화를 안 합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을 아버지로 둔 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었습니까? 야곱이요? 에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그의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종이 이와 같이 전개된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이 다시 묻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자녀로 영적인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당신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고 당신을 중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은 거죠. 하나님을 목적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으시겠습니까? 아주 애매하게 설교가 끝났지만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실래요?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나를 애쓰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만의 목적 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자녀로 육의 자녀로 인생들을 나누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한결같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세상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 사는 복된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